저는 우리 한국에서 좀 가까운 큰 나라에서 약한 14년간 주님 섬기다가 이제는 인도네시아에서 주님을 섬긴 지한 6년 정도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젊은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쁜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우리는 복음 때문에 빚진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특별히 나는 모든 자들에게 빚진 자다 하는 빚진 자 의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본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다메섹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박멸하기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투옥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그는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가는 중간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대적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은혜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는 누구든지 진실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복음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그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빚진 자 의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14절에 보면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헬라인은 지식인들의 대표죠. 야만이나 배우지 못한 자들입니다.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는 언제나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빚진 자 의식이 있었습니다. 빚진 자는 채권자를 만나면 큰 소리는커녕 그에게 언제 빚을 갚을꼬 하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빚을 갚기 전까지는 그는 채권자를 만날 때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요새는 그러더라고요. 돈 빌려놓고 그래 어쩔래?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로 양심이 있는 자라면 돈을 빌린 다음에는 언제든지 빚을 갚기 전까지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을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을 만나면 언제 내가 가진 이 복음을 전할꼬 이런 부담이 있었습니다. 15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저희 삶 속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인도네시아 반둥의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나는 할수 있는 대로 사무실에 있는 내 동료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니면은 캠퍼스에 같은 교실에 있는 내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빚진 자 의식을 가진 수많은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는 우리가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그 빚을 외국인들에게 갚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도 가야 하고요, 일본에도 가야 하고요, 대만에도, 홍콩에도, 미얀마에도, 캄보디아에도, 인도네시아에도, 태국에도, 말레이시아에도, 중동에도, 아프리카에도, 유럽까지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이 빚을 언제나 다 갚을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3.1교회 젊은이들이 이런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6절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진실로 믿는다면 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때로는 담대히 복음을 못 전해요. 때로는 두려워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나 연약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온 그 복음은 때로는 떨면서 전하는 그 복음 안에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할 줄 압니다. 복음 전하십시다. 복음 전하십시다. 이 복음이 생명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죄가 많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전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복음 전하십시다. 정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면은 듣는 사람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즐거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랑의 관을 통할 때 하나님의 복음은 쉽게 전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처음 갔었습니다. 한 3년 반 동안에 이 빈민촌에 살았었어요. 빈민촌에 있는 조금 큰 집을 임대를 해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한 1년 반쯤 되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인도네시아에 간 지 한 1년 반쯤 되었을 때인데 저희 집 앞에 나이 많으신 분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지나갈 때마다 늘 인도네시아 말을 가르쳐주고 반갑다고 그러고 아주 웃음으로 저희들을 맞이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집에 왔습니다. 햇빛을 쬐르러요. 근데 제 생각에는 족욕을 하면 좋겠더라고요. 족욕을 하면 혈액순환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족욕을 하십시오. 따뜻한 물을 준비해가지고 발을 푹 담가가지고 오래 있으면 혈액순환이 잘 돼가지고 아주 건강해졌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족욕을 권했습니다. 다리를 보니까 언제 씻은지 모르겠어요. 이 비늘이 많더라고. 그래서 이제 언제 씻었느냐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왈 어제 씻었대요. 이상한데 어제 씻은 말이 아닌데 그래도 언제 어제 씻었다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한 이틀쯤 지났었습니다. 저희 집에 또 왔었어요. 할아버지 발 씻으느냐고. 발 씻으대요. 언제 씻으느냐고. 어제 씻으대요. 아무래도 이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야에다가 이제 물을 데워가지고 예, 그 할아버지 발을 담가가지고 한 20분 정도 아마 담갔을 거예요. 푹 불어가지고 비누로 씻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완전히 곰탕이에요. 곰탕. 완전 뿌이. 보통 인도네시아 분들은 좀 깨끗합니다.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좀 깨끗해요. 자주 씻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씻은 지 언제인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제가 그때까지는 몰란 거예요. 인도네시아에서 쓰는 어제라는 말은 지나간 거는 다 어제야.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씻었는지 열흘 전에 씻었는지 한 달 전에 씻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난 다음에 제가 이제 그 할아버지를 모시고 저희 집에 이제 그 목욕탕에 이제 모시고 때를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전신을 다 씻겨드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제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연세가 70이 넘은 그런 무슬림입니다. 제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기도하기 전에 제가 기도해서 나을지 안 나을지 나도 모르겠다고. 그런데 우리가 만일 제가 기도해서 낫더라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는 두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이요, 하나는 지옥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죄 용서받은 사람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 용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다 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죄 용서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대요. 천국 가기를 원합니까? 그렇대요. 예수 믿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대요. 그러면 저를 따라 기도하라고. 할아버지 마음이 너무 심플한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할아버지는 건강이 점점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할아버지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집에 보니까 죽이 며칠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미염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한 2, 3일 정도 된 것 같아요. 날파리가 날아다니고요. 바나나가 있는데 바나나도 한 2, 3일 된 것 같아요. 저를 보더니 우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늙고 나니까 자녀들이 그를 내팽겨치고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은 끝까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생애 마지막까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그는 예수 예수. 그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까지는 여러 과정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그 사랑을 보시고 사용하신 것 같아요. 이 복음은 사랑이라는 통로를 관통할 때 쉽게 전달이 될 줄 압니다. 그 할아버지 집 앞에는 로시아띠라는 나이 한 50여 세가 된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그 남편은 약 한 10년 전에 천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아주머니도 한 두 달 동안 천식으로 아주 고생이 많았었어요. 밤새도록 기침을 하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했죠. 낫기를 원하느냐고. 그때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고통을 많이 받았으니까 당연히 낫기를 원하죠. 만일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나음 수도 있는데 나음이는 내가 고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고친 거다. 그러면 아주머니 예수님을 믿겠느냐고. 믿겠대요. 두 달 동안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기침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분에게 손을 얹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날 처음으로 그분은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던 거예요. 밤새도록 기침 한 번도 안 하고. 제게 능력이 있어서 전혀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선교지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기적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게 능력이 있다고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사랑의 삶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이 복음이 흘러갈 때 한 영혼이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복음에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이란 무언가?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 누군가가 물으면 쉽게 대답을 못합니다. 복음이 무언가?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예. 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느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고린도 교인들은 복음을 받았습니다.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 복음 위에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이 세워졌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바울이 전한 그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죠.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인도네시아 말은 참 재미있어요.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그리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조건이 첫째가 뭡니까? 복음을 굳게 지키고, 둘째는요, 진짜 믿음에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에도 마찬가지고 서신서 전체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정말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3절, 4절에 나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요, 장사 지내만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정말로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믿느냐는 거예요. 정말 믿느냐?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느냐?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십자가의 보혈로 사함받았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도 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평안이 과연 있느냐는 거예요. 진짜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시면 진짜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말 바람이 정말 믿음으로 성화되면 진짜로 그것이 성취된다. 우리 마음속에 희망하고 있는 것이 간절한 바람과 믿음으로 되면 이것이 성취된다는 그런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은 이 땅에서 자신의 소원을 성취한 그런 믿음의 모델들이 아닙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들의 모델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마지막에 보면 11장 이전에 10장 마지막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히브리서 11장에 그 다음에 11장에 예로서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연이어서 히브리서 12장에는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오직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자. 왜?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모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고요. 제가 간단히 정리해 보니까 첫째는요, 그분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더라고요. 과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까? 그분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고요.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순종할 수 없다. 넌센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당연히 순종해야 할 겁니다.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래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예수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짓을 하다가 잡혔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즐겨 싸웁니다. 그래도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은 내가 용서할지라도 너만은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했는데 너만은 용서할 수 없어. 과연 그들의 믿음이 진짜일까요? 가짜입니다. 진짜 믿는다면은 진짜 순종이 따를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합니까? 정말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한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순종이 따르지 않는다. 전혀 공경치 않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천국의 소망을 두기 마련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세 번째 특징입니다. 그분들은 첫째로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세 번째로 보니까 그분들은 천국의 소망을 두었더라고요. 부활의 소망 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살면서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텐트에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경영하시는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있는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그가 이 땅의 본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랬다면 얼마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땅에서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세는 장성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보화들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보화를 얻기 위해서 심한 고문, 조롱, 채찍질, 결박, 감옥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돌로 침을 당하는 것, 톱으로 캐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 기꺼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하며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세상에 감당치 못할 그런 시험을 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하늘의 소망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진실로 믿고 천국에 소망 두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십자가상의 두 강도도 그들의 소망은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그리스도거든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는 육체적인 구원을 기대한 거예요. 그의 소망은 이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떻게 해요? 낙원에 있으리라. 비록 그는 십자가 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는 천국의 소망을 두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두었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천국의 소망 두도록 하십시다. 이 땅은 정말 잠시예요. 저는 27세에 예수 믿었습니다.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지금은 60세가 됐어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요. 여러분도 얼마 안 됐어. 저처럼 이렇게 될 거예요. 안 늙을 거라고요? 기대하지 마세요. 정말 유수처럼 빠릅니다. 화살처럼 빠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제가 볼 땐 강조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회개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회개 없는 복음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값싼 복음으로 전락하고 만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요한도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아주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입니다. 무엇이 회개입니까? 마음을 짓고요. 가슴을 짓고요. 정말 죄를 슬퍼하고 죄를 버리고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러한 회개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다 쏟으시고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셨는데 우리의 복음이 값싼 복음으로 전락하고 만 거예요. 죄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가 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굳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가 알려고 그런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보면 아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라. 누가 너를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한다 그랬어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고 가슴을 찢고 나의 죄로 인해서 통회하는 자가 바로 회개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 손가락질 할 거 없어요. 자신을 보세요. 내 자신을 바라보고 죄를 버려야 합니다. 죄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죄를 슬퍼해야 합니다. 이러한 회개가 우리 자신에게부터 먼저 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에게도 이 회개를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라고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찬양과 존귀와 경배를 받아야 할 그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토록 극심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다면 당연히 죄를 버려야죠. 죄로부터 떠나야죠. 죄를 붙들지 마십시오. 죄를 버리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떻게 해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나오리라.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부활할 거예요. 사망의 부활을 원하십니까? 생명의 부활을 원하십니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잠시예요. 그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사랑하면서 천국에 장차 누릴 그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자고요. 우리 모두는 복음을 먼저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상상 밖으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굳이 외국에 가지 않더라도 외국에는 당연히 가야 되겠죠. 우리 주위에 먼저 복음을 전하자고요.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니면 누가 전하겠습니까? 가까운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십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도록 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일단 저와 여러분이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 그 복음 안에는 여러분의 친구가 구원받는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을 의지하면서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22장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2장 웬일인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복음 안에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위에는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누가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누가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여러분 생각 속에 떠오르는 주위 직장 동료나 가족들이나 친지들이나 여러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해 주시옵소서. 제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제 가족이, 제 친구가, 제 동료가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친지들 생각하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빚진 여식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왜 빚진 여식이 없는지, 그는 할